별일 없이 잘 3일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자,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예. 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3개월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왜 3년처럼 느껴지죠? 좋은 건가,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3년이 지났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전서 우리 3장을 보는데, 오늘 말씀 3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남자 성도 먼저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이 3장 전체가 갖는 의미가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성도란 누구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인 거예요. 성도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성도니까 그러면 내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답인 거죠. 답인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된 답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대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동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유지해가고 또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준이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장을 세 부분에 나눠서 우리가 배웠어요. 배웠다기보다는 말씀을 눈여겨보았는데 첫 번째로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7절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중심 주제가 뭐였냐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결국은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성도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성도가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성숙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자라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교회에서 사람이 그 주체가 되지 말아라. 이거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뭐였습니까? 성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분을 받고 서 있는 자다. 그분을 떠받고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그분 위에 밟고 서 있는 자다. 그분의 십자가와 피, 생명 위에 서 있는 자다. 그러니 얼마나 고귀한 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 성소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거룩한 자가 성도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에 와서는 결국은 우리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가 21절의 말씀에 나오죠. 그 앞에다가 저는 제 원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 땡땡,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소유. 사실 소유에 대해서 성도가 누구의 소유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가 누구의 소유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자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자가, 세 번째는 소유가, 이제 오늘 이야기, 도대체 소유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며 누구의 소유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3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함은 이래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고린도전서 3장을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이야기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에 도달한 이 본문에서 도대체 바울이 곤면할 때에 결국은 성도가 누구냐?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소유된 자다. 결국 성도는 정의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으면서 그 어느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유된 자다. 예, 핵심을 잡으셨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는 이제 여기서 딱 끝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핵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바울이 오는 결론,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 1장 18절부터 시작된 논쟁이 이렇게 흘러 점점 와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어제 야후 인터넷인가 재밌는 사진을 봐 중국인 것 같아요. 한 40차선 되는 것 같아요. 차선이. 근데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 나가는 출구의 도로는 3차선이에요. 그러니까는 차가 그냥 서 있어요. 그냥 서 있어. 그런 거예요. 지금 1장 18절부터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와서 이제 지금 여기서 아주 천천히 빠져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집약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의 논쟁에서.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딱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 쭉 보아왔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지혜가 왜 나왔는지. 그렇죠? 그리고 왜 이게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들 꽤 자랑으로 리더들을 자랑 삼아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덧붙여지는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이 너희가 우리가 성도로서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는 이 말을 이 구절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쭉 수요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셨다면 감을 잡으실 겁니다. 도대체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왜 그런 결론이 도달되는가? 역추적해 가면은 왜 그 말이 나오게 돼요? 왜 너희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 하찮은 피조물에게 너희의 소속을 맡기느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너희가 스스로 소유가 되냐는 거예요. 왜?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고 아볼로에게 속했고 속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만듭니까? 그룹을 만들고 리더를 이렇게 높이면서 힘을 얻죠. 그 리더를 왜 따르게 됩니까? 그리고 왜 리더를 중심으로 힘이 모여지게 돼요? 지혜에 대한 깨달음이 그룹을 형성하게 됐고 분리를 가져오죠. 지혜를 갖지 못한 자와 가진 자.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인 복음을 평가하고 그 복음의 가르침이 미련했고 우둔했다라고 결국 지금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갑니까? 1장으로 가죠. 결국 역추적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는 이 메시지는 거기서부터 흘러온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면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질상 성도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작업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탈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스스로 소유하고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예? 팔아먹었어요. 뭘 주고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수단으로 소유권을 사용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사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간이 다시 뺏어가서 인간에게 소유권을 두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혜로 대변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다시 소유권을 주는 것. 바울이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가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 것 아니다. 너희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성도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 가지려고 소속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소속은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누구?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다. 이게 결론적인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이 지혜를 다시 한번, 이 지혜가 갖는 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가진 힘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1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첫 번째 큰 이슈가 뭐였냐면 그들이 지혜를 가짐으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규정하는 능력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보다 훨씬 월등한 지혜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어리석다 라고 선언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지혜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적용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 과연 그 교회가 건강한가 혹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 건강한가라고 보았을 때 이런 거죠. 과연 우리가 고집하는 신앙의 태도가 그게 복음적인가? 상당히 십자가 중심적인가? 이것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복음적인가? 아니면 세상을 운영하는 편의상 만들어진 세상적인 가치 기준인가? 이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이걸 조직사회로 보고 공동체로 보고 이것을 움직여가는 힘을 그런 세상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아이디어라든지 원리라든지 이것들이 교회까지 움직이는 힘이 되면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무시한 채 이렇게 해야 움직이고 일이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그 세상을, 세상적 지혜를 앞세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혜가 가진 힘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본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차별을 가져와요. 구별을 가져오고 구분을 가져온 겁니다. 구분을. 그래서 나는 너와 달라라고 하는 어떤 구분을 가져오죠. 신앙이나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서 나는 누구보다 믿음이 커, 작아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힘이.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이끄는 근본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이 이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 더 힘을 많이 발휘하면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아, 이거 안 되겠어. 그러면 믿고 따르죠. 결국 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십자가에 포커스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세상 지혜의 기준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세상적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 가면 갈수록 그 지혜는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뜯어내서 점점점 그 관계를 찢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가. 반대로 하나님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께로 붙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 교회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독특한 한국적 교회가 갖는 독특성 때문이라고도 얘기하죠. 예를 들면 그 새벽기도 어느 교회에서 그 유명한 아주 복음주의적인 미국의 목사님이 정말 신앙이 있으신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집회를 가가지고 새벽기도 뭐하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단이라고 그 참석한 목사님이 저 사람이 이단이라고 결국 새벽기도를 하느냐 아느냐 안 하느냐가 이단이냐 이단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아닌데 한국교회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 새벽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많은 기도 여러분 또 뭐가 있겠습니까? 철야기도 어떤 기도의 일종이냐. 철야하다가 새벽까지 가니까. 예. 금식 그것도 기도의 일종. 또 기도 일단 그걸 다 기도로 묶으시고. 11조. 예배. 11조. 결국은 주일 성수주일. 요즘에 이제 막 그런 것들 공격하잖아요. 11조가 신약에 넘어와서 이슈가 되니까 11조 꼭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뭐 심지어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이렇게 힘 좀 쓰시는 분들이 11조 안 내는 교인은 재적 교인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까지 막 발전을 시키려고 실질적으로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11조 안 내면 얼마 전에 그 우리 다녀가신 성 목사님이 식사 중에 우리 장로님들도 계셨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멕시코에 선교를 갔더니 현지인 교회에서 헌금을 세 번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송도 사이를 도는데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선교사님 하지 말라고 막았대요.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도는 바구니는 11조의 헌금의 바구니다. 11조 할 사람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 헌금. 세 번째 바구니를 도니까 이제 그때사 주정헌금이랑 일반헌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수가 몇 명이냐 했을 때 분명히 예배 참석한 인원은 많았는데 적어놓은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답니다. 왜 이렇게 적냐 했더니 11조 한 사람만 교회의 성도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사고로 보면은 지금의 이렇게 굉장히 진보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완전히 교회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그걸 당연시 여기고 순수하게 그것을 존중하면서 아 저분은 11조로 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성도라고 얘기해야 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더랍니다. 과거 우리 그랬어요. 결국은 지금에 와서 11조가 문제가 되고 막 뭐라 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한 뭐 90년대라든지 80년대 이쪽으로 넘어가면 11조 주일성수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붙들어 맸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한다고 해서 또 할 애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관계. 결국 우리를 그때 당시 우리를 붙들어 맸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십일조를 할 필요가 없냐? 그것은 아니죠. 여전히 내가 십일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들어 매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제 형제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으시니까. 형님이 있고 누님이 세 분이 계시고 제가 막내인데, 막내 누님이 결혼을 할 때 제가 신앙이 제일 뜨거웠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저희 어머니도 당연히 결혼식을 언제 합니까? 주일날 하죠. 주일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는 고향에 있고 위쪽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새벽부터 버스를 두세 대 대절해가지고 사람들 싣고 올라가잖아요. 바쁘죠.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배운 신앙은 목숨처럼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본인이 또 그렇게 지켰고 너무 멋있어 보였고, 아, 신앙생활이 그런 거구나. 이 강대상은 올라오면 안 되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 여기를 막 쓰는 것 같아. 예배 때 주일날. 막 그런 것들. 너무 그게 저는 구속이고 억압이고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은혜였고, 아, 그것을 어떤 율법주의도 아니고 그냥 은혜의, 그냥 붙들어매는, 교회 안에 우리를 붙들어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동생 하나인데 막내 누나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날 안 갔어요. 얼마나 어머니에게 이게 혼나고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제 어머니가 욕을 참 잘하셨는데, 근데 그날 주일날 저는 성가대를 섰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 생각 같아서는 갔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생각으로는 안 갔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부어주셔서 누나와 매형에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내가 대신 많이 기도해 줄 테니까 용서해 달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날 주일 설교할 때 성가대에 앉아있는 저를 누구라 칭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저를 빗대어서. 그래서 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누님을 축복해줬던 그 시간이 기억나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런 그런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을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국은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를 성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거죠. 결국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둠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 소속될 필요가 없다. 소유가 될 필요가 없다. 스스로. 하나님에게만 너희의 소유가 있다. 그러면서 만물이 다 너희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접속사, 그러므로, 그런즉 혹은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 대선언인 것이, 웅장한 선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말아라. 그러면 거기에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신학적 근거로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앞서서 19절 20절에 구약 성경 욥기서와 그 다음에 시편 94편을 인용하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증언을 서포팅을 해줍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건 슬로건이 뭐였죠? 아까도 앞에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슬로건이에요. 자랑입니다. 이게 교만의 도구였어요. 나는 누구누구에 속했다. 나는 사람을 이제 넘어서 나는 어디어디 교회에 다니는 성도다. 한국은 대단히 그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 집사님 임명할게요. 박 집사님. 아니 뒤에 박영훈 온누리교회에서 오셨잖아요. 자부심이 있어. 진짜 온누리교회 대단한 교회죠. 또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정말 뭐 훌륭한 교회들이잖아요.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를 높이는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또 누구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훌륭한 이름만 되면 정말 와 이럴 정도로 하시는 목사님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이 가르치고 그 교회가 보여줬던 신앙의 가치, 그 영적인 깊이, 그 안에까지 내가 들어갔다면 감사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그런 삶 속에서 그만큼의 깊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내 삶으로 살아내고 보여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면 자랑하고 또 감사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높이 세워 나를 높이는 일에 쓸 필요는 절대 없다.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둘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들의 슬로건을 바울이 바꾸죠. 너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자세히 우리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들이 말한 그 주장들을 가지고 바울이 역공격을 해서 바꿔주는 결국은 신앙의 잘못된 태도를 자꾸 수정해주는 바울의 노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나는 누구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선언에 그렇지 않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분이 주시는 만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다. 라고.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소유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의 소유인가? 신명기 6장 4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6장 4절 네. 한 분 하나님이시니, 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하나님이 오직 최고의 가치다라는 말입니다.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그의 손에 벗어나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성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결과로 탄생한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로 탄생한 존재들.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존재다. 왜?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밖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그것보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가치보다 더 큰 세상의 가치는 없다. 그러니 세상에서 너희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너희의 소유권을 세상에게 물려주지 말아라. 던지지 말아라. 결론적으로 인간의 리더들, 지혜를 자랑 삼았던 고린도 교회 신자들 향한 바울의 주장은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신앙의 어떤 편협함을 뛰어넘어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붙들어 맼 수 있는 능력,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과 그 가치로부터 나를 떼어내서 고린도인들이 다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떼어내서 다시 너희를 누구에게 붙들어 매라?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바울의 이 주장에서 다 끝나고 모든 그들이 태도를 바꾸고 바울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섰냐? 그러지 않죠. 아직도 바울이 다루어야 될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부터 대두되는 4장부터 대두되는 게 뭐냐면 바울을 향한 이들의 심각한 도전, 태도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이것은 4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한 여러분의 소유권을 결코 다시 떼어내서 세상 것에 붙들어 매지 않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그 예배 때 광고가 빠졌었는데요. 오늘 금요일, 내일 모레 금요일 중고대청 찬양 예배, 이것을 제가 광고를 까먹었는데요. 중고대청,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찬양 예배가 여기서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모이고 5시 반부터 모여서 식사하고 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쭉 기도하고 열심히 내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에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에 함께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또 육신적으로 또 영육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의미가 갖는 이 고귀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놓지 않고 굳건히 붙들고 자부심을 갖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젊은 영혼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장차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이 이 제단에서 많이 많이 배출되고 주께 붙들림 받는 오병이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겠사오니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 가운데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열매를 거두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